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들이 고넬료 가정에서 만났고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돌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이방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유대인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 즉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할례를 통하여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는 이 일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지 않고 의식을 통하지 않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의식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 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때 이렇게 제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 사건은 그렇게 충격적이기도 않고 놀라운 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신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을 상상하며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입니다. 주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 돌아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의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들어온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두고서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이 정당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설득당해야만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희는 양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유대에 있는 할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첫째,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할례자 신자들에게 복음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할례자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소식이 이 할례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먹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부정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인물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를 할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동일한 사람들이거나 무리들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무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옛 언약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베드로에게 도전했고 또한 그들은 바울에게 도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라고 한 이 지체됨을 드러낸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적어도 갈라디아서 이런 일이 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음식을 먹은 것을 이 환상을 통하였다 라고 베드로는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먹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은 옛 언약 안에서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접촉한 그 사람은 더럽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먹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단순히 정부정의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됨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정부정의 어떤 짐승들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접촉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와 접촉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함께 교제한다.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굉장히 친숙함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식탁으로 불리듯 밥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친밀하고 가정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 말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 고넬료이고 백부장이며 이방인입니다. 그는 요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그 시대에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 버린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정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할례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측면만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사건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형제로 먹고 마시는 모든 장애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오게 되어지면 내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이 내게 이르리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을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례자 신자들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두고 지금 비난합니다. 그 당시의 신자의 모습으로는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언약으로 돌아오고 할례를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난의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 먹는 문제를 두고 양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의식을 두고서 양보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양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자리에 일어났던 것, 이 사건들에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 결코 베드로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알아야만 합니다. 신자들의 행동이 분명 양보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양보하지 않으므로 신자들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말씀과 유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처럼 행하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첩기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식 둘 다를 따르고 있는 것이 바울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둘다 구약의 성도들을 유대인들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성도들의 방식에 그들과 만나는 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장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얻고자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으로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런 복음의 방식으로 다가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양보할 수 있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이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방식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대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방식대로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음식을 가려 먹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로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비진리의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것에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너희는 양보해야 한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무지 말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설득되어져야 한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 신자들이 설득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설득되어져야 한다. 너희가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환례자 신자들에게 복음의 일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와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할례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 과정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될 그런 사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베드로의 감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는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 표현들하면 쫄깃쫄깃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아무런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을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 먹었고 그들과 한 형제로 받아들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의식을 접어들라고 하는 말로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비난을 받으며 베드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그 선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동일한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목적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받았다. 이 선물을 받았다. 근데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들도 이 선물을 받았다.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 너희가 받은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게 될 때에 결혼의 예물을 서로가 받지 않습니까? 주고받을 때 결혼의 선물들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선물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심으로 베드로는 결코 저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고넬료에게 들려졌던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씀이 너희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이전의 오순절 사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생명의 표지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적대감을 드러낸 그 할례자들에게 임한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자신들 즉 할례자들도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무할례자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고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 먹었습니다. 이는 할례자들 즉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 집에 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한 이 힐란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이론을 바꾸나 포기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이다 이 말을 듣게 될 때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말씀에 기인한 고정관념이나 전통이나 어떤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다른 어떤 부분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처럼 이 선물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저번에 10장을 생각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은 성령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정말로 정당하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쩌면 로마교처럼 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문제를 풀면서 많은 로마교 신자들은 베드로가 잘못되어졌고 바울이 잘못되어졌고 베드로가 정당하게 행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미사여구의 설명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한 사람 인간이고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문제는 복음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가져왔고 그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만나 식사해야만 합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유대인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의 방식에 섬기는 것과 바울이 한 것과는 정반대의 다른 일입니다. 그 일은 정말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 찾아오게 될 때 베드로는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저들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베드로의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오늘 우리 본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곧 성령을 비난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설교의 세 번째 단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할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한 그 할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들려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선물과 동일한 선물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금 할례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들 자신이 분명하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일, 즉 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이 사건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선물, 즉 이방인의 오순절처럼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의 백성됨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의 복음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할례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팡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많은 재판관들이 있고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위정자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엄청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현장에서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삼위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도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율법의 의식 없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러나 주는 말씀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 위에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순절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할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한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그와 동일한 선물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하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얼마나 왜곡된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움직였는데 남은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그런 경우에 빠져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단순한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아니,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사실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다. 양보는 신앙인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 주 하나님의 몸을 쪼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들이 단순한 일들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주의 몸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두 개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너희는 양보해야 하고 내게 설득되어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대부터 사단은 몸된 교회를 나누기 위하여 모략을 꾸몄습니다. 전통으로 모략을 꾸몄습니다. 주가 가져오는 그 교회의 몸됨을 막아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둘로 나누는 일은 주님의 몸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막아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져오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서울에 가야 한다는 그 목적을 채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국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많은 의견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국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일이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선물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 안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참된 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쪼개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찢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나라는 늘 언제나 주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나를 양보함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잠잠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식하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의가 없다라는 번역으로 NIV는 번역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가지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교제한 그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한 막아서는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같은 공동체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을 찢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언약의 백성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 할례자들이 바라볼 때는 돌들과 같고 개들과 같은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들은 정말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 양보했습니다. 자기의 전통들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사역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달라진 언약의 시대에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영속되어지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걸음을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걸음의 길에 서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설득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설득되어졌습니까? 설득되어짐의 가장 큰 이유들은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설득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정말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즐겨해야만 하고 정말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정당한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서 설득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부터 분리됩니까? 어떻게 교회의 몸된 교회가 서로 그 몸이 쪼개어집니까? 그들이 말씀에 자기를 양보하지 않게 될 때, 말씀에 설득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두 교회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한 그 식사의 자리에 대한 설명하였고 이 일에 대하여 유대에 있는 할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곧바로 이제 이 11장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우리 자신들의 지식과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께 양보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설득되어져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